신구약 성경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어딜 보아도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성경을 올드 커베넌트라고 하고 또 뉴 커베넌트라고 하지요. 새로운 언약, 또 오래된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신약의 원어 헬라어로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약속이라는 그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뭐냐면 디아데케와 순데케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아데케, 순데케라고 하는 둘 다 약속이라는 말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의미입니다. 먼저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것은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약속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가리켜서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멸망받는다. 뭐 이런 그런 약속, 일방적으로 우리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우리와 전혀 타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신 그 약속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거죠. 이 디아데케. 그런데 이 순데케는 뭐냐면 순데케는 대등한 계약, 쌍방 약속을 가리켜서 이 순데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나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수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서로 상호 간에 이야기가 되면 서로 상호 간에 충분히 이해가 되면 수정할 수도 있고 파기할 수도 있는 약속, 그것을 순데케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혼인할 때는 다 약속을 합니다. 예,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오랫동안 너를 평생 지켜주겠다. 뭐 이런 직시도 못할 약속을 하죠. 예, 그 약속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반지를 끼우고 서로 굳게 다짐하고 결혼 예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파기하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파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업적인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할 때 서로 이익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될 때는 서로 수정하거나 파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은 디아데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거나 또 파괴할 수 있는 언약이 아니란 말이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요. 보세요. 비록 내 삶은 힘들어요. 내 삶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있잖아요. 희망을 바라보잖아요. 천국 소망을 바라보잖아요. 죽을 듯이 힘든 상황에도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뎌 이겨요. 왜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아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어 살아가는 삶, 그 삶에 성도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7절,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얘기합니다. 8절 중간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서를 들고 낭독하는 그 순간에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게 되고, 그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것입니다. 그 표시로 주신 것이 뭐예요? 지난주 살펴본 대로 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언약 백성이다. 내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나다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잘 보면요,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 유리한 언약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유리한 언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간단히 생각해 봐도 굳이 이 언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골치 아파요. 다 관여해야 되고 참견해야 되고 사사건건 니들 잘못했다,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 관여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1절과 2절 말씀 잠깐 볼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가까이 나오지 말며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제사장들과 70명의 장로들에게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시키는데, 그런데 특이하게 그들을 부르시는 위치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고 제사장들과 70명의 장로들은 멀리서, 즉 산 중턱에서 멀찌감치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에게는 아예 산에 오르지도 말고 산 밑에서 머물러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해석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것이 어떤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다 얘기하게요. 영적인 질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로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소 저는 무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왜 경배하는 위치가 각각 다르게 했을까 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성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성도는 사모함으로 계속 가까이 다가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모함으로 자꾸 앞으로 막 다가오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그냥 멀리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대하는 만큼 주의 종들을 더 가까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멀리 가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예배의 자리를 멀리 잡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주셨어요. 특히 모세에게는 더 가까이 오도록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모세를 친구처럼 가까이 부르시고 그와 대면하여 말씀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세운 이 언약은 쉽게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무언가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적절한 해석은 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세워진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 언약이고 얼마나 존귀한 언약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약속을 너무 쉽게 파괴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너무 쉽게 저버립니다. 부부 간에, 동료 간에, 상사와 부하 간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기업가들은 눈 속임으로 생산을 하고, 상인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물건들을 팔고, 정치인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듭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도 약속입니다. 예배 시간도 약속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이 약속을 우리는 저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시간인데, 만나기로 약한 약속의 시간인데 우리는 그 약속을 너무 쉽게 저버립니다. 만약 이런 거지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할 때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나랑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신호를 지키겠다고 내가 약속한 적이 없어 하고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주 대단히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은 진실되게 일관성 있게 너무 쉽게 파괴하지 않으면서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 속에 세워진 그 언약을 아름답게 지키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얘기합니다.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만장일치로 응답하여 이르되 되어 있어요. 만장일치 무슨 얘기죠? 한 사람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겠다. 자발적인 순종의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이들이 이렇게 한 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다들 제각각 자기 목소리 드러냈지요. 다들 제각각 다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 한 뜻에 대해서 우리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고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없었단 얘기죠. 다들 제각각 다 자기 목소리 냈단 말이죠. 다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은 바로 자발적이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그 일을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은 강요하고 억압하고 위협하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요. 물론 피조물인 우리에게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강력한 요구를, 강력한 명령을 내리셔도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강력한 명령을 내리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한다. 같은 급으로 너와 내가 이제부터 약속하자. 내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마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의 진행이 자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헌금의 개념. 헌금을 할 때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헌금하지 않으면 뭐 천벌 내리겠다 뭐 이런 것으로 위협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헌금을 규정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내 믿음이 약하면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헌금의 개념도 동일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썩 좋게 여기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그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누가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누가 이 사랑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 사랑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 사랑을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발적인 순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자 드디어 모세는 언약식을 거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로 그 내용인데 말씀해 보면 우선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이 언약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세는 양푼에다가 피를 가득 담아서 가지고 가다가 제단에 피의 절반을 뿌립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언약서를 낭독하게 하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가운데 이 언약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서를 들고 읽습니다. 낭독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뭐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피의 절반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여러분 상상합니까? 그림이 그려집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지금 그 분위기가 진행이 돼요. 자, 보세요. 이때 피는 생명을 의미하지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이 과정은 결국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파기해버릴 수도 있고 쉽게 약속을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 걸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언약의 피, 즉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정결해지고 정말 연약한 육신이, 죄로 인하여 얼룩져 있는 우리의 육신이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피가 뿌려질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응답하는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카트, 자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하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위들이 있었느냐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의식이요. 이 의식은 어떤 의미냐면 만약 이런 거지요. 만약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피를 흘리고 죽은 짐승처럼 그렇게 피를 쏟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걸고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이 약속, 이 확실한 약속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행해지던 그런 계약의 어떤 방법들이었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 분위기에서 함께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언약은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의 피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때에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따르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언약의 피를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 뭐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행해 오셔서 드디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피 흘리시는 그 언약의 피에 대한 확증을 마지막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기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그 고민 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길 원하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관계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연출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0절 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얘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보고 먹고 마셨더라 얘기합니다. 이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기 전과 언약을 맺고 난 후의 결과입니다. 언약을 맺긴 전에는 하나님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인 된 인간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지요? 보세요. 어떤 표현은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죄인 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축제를 그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특권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관계를 맺게 된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던 거죠. 따라서 더 이상 멀리 있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다리 꼬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다리 꼬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팔짱 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언약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나갈 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아래에서 천국을 편도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산 아래에 쌓을 제단과 열두 기둥을 기억하게 하시고 청년들을 보내듯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와 세운 언약의 피 곧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약속하면서 스스로 파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피를 뿌리는 것이며 다른 뜻으로는 피를 건 약속, 즉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길 시 죽어도 마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 가운데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살아가길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